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일본이 오늘 새로운 주력 대형 로켓을 통해 첨단 관측 위성을 지구 궤도에 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는 오늘 규슈 남부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지구 관측 위성인 다이치 4호를 H3 3호기 로켓에 실어 발사했다며 발사 16분 후 예정대로 목표 궤도에 진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이치 4호는 첨단 관측 위성으로 주로 화산이나 지진 활동 등 재난 대응과 지도 제작, 데이터 수집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다이치 4호는 또 일본 방위성이 개발한 적외선 센서를 통해 미사일 발사 등 군사 활동도 모니터링할 수 있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늘 가자지구에서 구금 중이던 주요 병원 관계자 등 팔레스타인 55명을 석방했다고 팔레스타인 보건당국자가 밝혔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지난 11월 가자지구 내 알시파 병원을 급습해 체포했던 이 병원 모하메드 아부 셀비아 국장 등 55명을 석방했습니다. 아부 셀비아 국장은 석방 뒤 팔레스타인 언론이 방영한 영상을 통해 이스라엘 당국이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에게 매일 신체적, 정신적 굴욕을 가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당국은 이 같은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인 하마스와 다른 무장단체들이 병원을 군사적 목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보건당국자들은 그러나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가자지구 내 여러 병원이 문을 닫거나 서비스를 대폭 축소해 민간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다고 한국합동참모본부가 발표했습니다. 합참은 한반도 시각으로 오늘 오전 5시 5분과 15분쯤 황해남도 장연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두 발을 각각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첫 번째 발사된 미사일은 600여 킬로미터를, 두 번째 미사일은 120여 킬로미터를 비행했다며 재원에 대해선 미국과 한국 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성준 합참공보실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1차 발사 미사일은 600여 킬로미터를 정상 비행했지만 2차 미사일은 초기 단계에서 비정상적으로 비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성명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으며 한국, 일본을 비롯한 영내 동맹국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 정권의 탄도미사일 발사 행위를 규탄하며 더 이상의 불법적이고 불안정한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오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로 발사한 드론 36개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브랜스크 지역 상공에서 18개, 쿠르스크에서 9개, 벨고로드에서 9개의 드론을 방공망으로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브랜스크와 쿠르스크 지역 주지사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이번 공격으로 인한 부상자나 광범위한 피해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그러나 러시아 당국이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인한 피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실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에 대해 아직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군의 지속적인 공세에 맞서 러시아의 군사와 교통,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상하이 협력기구 SCO 정상회의가 3일부터 이틀간 카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나에서 열립니다. 이번 SCO 정상회의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롯한 회원국 정상 또는 대표들과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참석합니다. 시 주석은 회의 참석 등을 위해 2일부터 6일까지 카자흐스탄과 타지키스탄을 국빈 방문한다고 중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SCO는 중국과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기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6개국이 지난 2001년 결성한 정치, 경제, 안보 협의체로 이후 인도와 파키스탄, 이란이 합류해 9개 회원국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제 실시된 프랑스 총선 1차 투표에서 극우 정당인 국민연합이 득표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프랑스 내무부에 따르면 이날 조기 총선 1차 투표에서 국민연합은 33.1%의 득표율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뷰어의 세계 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지난주에 올겨울에 바이러스 유행에 대비해서 생후 6개월 이하 아이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독감 예방주사와 함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다시 맞아야 한다고 가을철 예방접종 홍보를 시작했습니다. CDC는 갑작스러웠던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팠고 또 생명도 잃었지만 이제는 백신을 맞겠다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했는데요. 지난 5월을 기준으로 미국에서는 가장 최신의 코비드 백신을 맞은 사람이 4명 중에 1명이 채 안 됐고 바이러스는 생존을 위해서 계속 변이를 만들어내는데 사람들의 면역력은 떨어지고 있는 만큼 여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곧 독감과 함께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지난해 미국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환자가 91만 6천 명이 넘었습니다. 이 가운데 7만 5천여 명이 숨졌습니다. 그리고 4만 5천 명 가까운 사람이 독감 합병증으로 또 생명을 잃었고요. 지금도 매주 수백 명의 코로나 관련 사망자와 수천 명의 입원 환자가 나오고 있답니다. CDC는 백신 접종으로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력 높이고 중증 질환으로 악화하거나 또 이후에 합병증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할 일이 백신 접종이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미국에서 변종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새로운 코로나19 백신 모더나사와 화이자사 노바백스에서 만든답니다. 다음 달 8월 혹은 9월 중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 이 시간에 준비되어 있는 주간 코너는 미국 역사 속 중요한 인물 살펴보는 인물 아메리카입니다. 오늘의 인물은 미국 독립운동의 불을 지핀 사상가 토마스 페인입니다. 인물 아메리카는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집니다. 워싱턴 DC는 오늘이 7월의 첫날 1일입니다. 월요일이고요. 아침 9시 8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21도, 맑은 날입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7월 2일 화요일 북한 모든 지역 대체로 흐리고 비와 바람 불겠습니다. 함경 남북도와 양강도 지역은 오후부터 비 소식이 있습니다. 자, 장마 정선인 화요일 오전에는 내일 오전에는 황해도와 평양, 강원도 내륙에 걸쳐서 동해안 지역으로 사선으로 걸쳐져 있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너울성 파도가 일겠고요. 서해안 남쪽으로는 최고 5m까지의 높은 파도가 일겠고 짙은 안개도 예보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장맛비는 일단 수요일까지 계속됩니다. 이틀간 황해도와 평안남도, 함남 일대 지역에 80mm 비를 쏟아내겠고요. 목요일에 잠시 소강 상태가 됐다가 토요일부터 다시 비가 내린다는 소식입니다. 주요 도시의 기온 보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22도입니다. 개성도 22도, 원산 20도, 신의주의 아침 최저가 21도고요. 함흥이 19도, 청진 16도, 해산 16도, 중강 15도입니다. 낮에는 평양이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중강, 함흥, 청진, 해산도 26도고요. 중강은 29도까지 오르는군요. 개성은 25도, 신의주 27도, 원산 낮 최고 24도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와 서해 모두 구름 많고 종일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동해상 앞바다 물결이 0.5에서 2m로 오후에 물결이 높아지겠고요. 먼바다 2m까지 예보되어 있습니다. 서해는 앞바다 물결 0.5에서 2.5m, 먼바다 3m로 오후에 물결이 높아지겠습니다. 7월 2일 화요일의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지난달 30일에 치러진 프랑스 총선에서 극우 성향 정당이 득표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란 대통령 보궐선거 결과 개혁파 후보가 결선 투표에 올랐습니다. 시리아와 튀르키예 대통령이 잇따라 외교관계 회복을 언급하면서 두 나라 관계의 해빙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은 먼저 프랑스부터 가보죠. 프랑스에서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총선이 치러졌는데 결과 나왔죠.
네, 예상대로 극우 성향 정당인 국민연합 RN이 득표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프랑스 내무부를 인용해 RN이 33%, 좌파연합인 신민중전선 NPF가 28%, 그리고 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범여권이 21%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총선에서 이 극우 정당이 득표율 2위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예. 그 프랑스 총선이 지금의 그 결과대로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더군요.
네, 일단은 이 득표율 과반이 넘는 후보는 이번에 당선이 확정됩니다.
네.
그렇지만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1차 투표에서 이 등록된 유권자 수의 12.5% 이상 이 표를 얻은 후보가 모두 결선 투표에 진출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결선 투표에 나가는 사람의 수가 2명이 아니라 3명이나 4명이 네네. 될 수도 있습니다.
결선 투표가 그러면 이후에 치러진다는 건데 그럼 1차 투표에서는 몇 명이나 당선이 됐습니까?
네, AFP통신은 이 당선이 확정된 의석수가 100석 미만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선거가 이 하원의원을 뽑는 선거였는데요.
네.
이 하원 의석수가 모두 577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단독 과반을 차지하려면 최소한 289석을 얻어야 합니다.
예. 이번 프랑스 총선이 이게 갑자기 치러진 거죠?
맞습니다. 이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달 9일에 의회를 해산하고 이 조기 총선을 실시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끝난 이 유럽의회 선거에서 이 RN 같은 극우 정당들이 약진하자 이 전격적으로 조기 총선을 선언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앞으로도 이 RN이 지지율을 더 끌어올릴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은 예선평선 같은 이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한층 더할 것으로 판단하고 이 조기 총선이라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네, 자 극우 강경우파라고 불리는 RN이 이번 총선에서 범여권 좌파연합 제치고 33%의 득표율을 올렸는데 돌풍을 일으킨 비결을 뭘로 봅니까?
네, AP통신은 이 프랑스가 경제대국의 외교와 군사에서 중요한 나라지만 이 프랑스 유권자들은 이 높은 물가와 낮은 임금 그리고 자신들이 국제화에서 뒤처진다는 느낌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마리 르펜이 이끄는 RN이 이 프랑스의 많은 문제를 이민으로 돌리면서 유권자들의 불만을 파고들어 전국적인 지원망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AP통신은 지적했습니다.
네.
특히나 아래는 이 마크롱 대통령이나 이 파리의 주류 정책권이 소통하지 않는 작은 마을이나 이 농촌 지역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했습니다.
네. 자, 프랑스의 그 1차 총선 투표에서 맨 앞으로 나선 국민연합 RN이 그러면 결선 투표에서 과반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네, AFP통신은 현재 대부분의 여론조사를 보면 이 RN이 과반을 차지할지는 못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최종 결과를 확신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선 투표에서도 과반을 차지하는 세력이 나오지 못하면 이 프랑스 의회가 재기능을 못하고요. 또 RN은 이민이나 감세 그리고 법과 질서 같은 자신들 계획을 추진할 수 없게 됩니다.
네. 만약에요. 결선 투표에서 RN이나 뭐 다른 세력이 과반을 얻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마크롱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 겁니까?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선거가 끝난 뒤에 마크롱 대통령은 오는 2027년까지의 임기를 그대로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이 대통령과 총리 같은 당적이 다른 상황이 되는데요.
그렇죠.
프랑스에서는 이런 정부를 동거 정부라고 부릅니다. 이 현대 들어서 이 프랑스에서 이런 동거 정부가 있었던 게 모두 세 번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예.
이렇게 성향이 양극단인 세력이 동거정부를 만든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네. 자, 프랑스가 총선을 치렀고 1차 투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권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을까요?
네, 마크롱 대통령이 성명을 냈는데요. 이 결선 투표에서 이 극우에 맞서는 광범위한 연합을 촉구했습니다. 아, 그런가 하면 가브리엘 아탈 총리는 이 극우가 이제 권력의 문에 와 있다면서 결선 투표에서 RN이 단 한 표도 얻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 RN 쪽, 국민연합 쪽에서는 반응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RN은 실질적인 지도자죠. 이 마리 르펜은 지난달 30일 밤 이 프랑스가 모호함이 없이 투표해 이 7년간의 부패한 권력에 대한 한 페이지를 넘겼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네.
아, 그러면서 올해 28살인 이 조르당 이 바르델라 RN 대표를 이 차기 총리로 만들어달라고 지지자들에게 촉구했습니다. 아, 또 바르델라 대표는 이 프랑스가 자신들한테 표를 주면 이 자신이 모든 프랑스인을 위한 총리가 되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1차 투표에서는 여권이 패배를 했는데 이 RN의 집권을 막아야 된다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네, 이 RN 집권을 막기 위해서 이 1차 투표에서 이 득표율 2위에 오른 좌파연합 그리고 이 3위를 차지한 범여권이 협력하는 방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한 지역구에서 득표율이 1위나 2위를 차지하지 못한 자당 후보들을 사퇴시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 표가 아쉬운 상황인데 이게 자당 후보를 사퇴시키는 이유가 어떤 건가요?
네, 만일에 이 범여권이나 좌파연합 후보가 그대로 이 결선 투표에 나오면 표가 갈려서 이 RN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커집니다.
표가 갈리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1위나 2위를 차지하지 못한 이 자당 후보를 사퇴시켜서 한 곳에 표를 몰아주고 이 RN 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막자는 겁니다.
지금처럼 오늘 이번에는 이란으로 갑니다. 이란도 지난주 아주 중요한 선거가 있었네요.
네, 지난달 28일 대통령 보궐선거가 있었는데요. 선거 결과 개혁파 후보가 보수파 후보들을 물리치고 득표율 1위에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득표율이 과반에 미치지 못해서 1, 2위와 2위 후보가 오늘 5일에 결선 투표를 치릅니다.
네, 그러면 1위, 2위 후보들은 득표율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네, 1위인 마수드 페제키안 후보가 42.4%로 약 1000만 표를 얻었고요. 외교관 출신인 사이디 잘릴리 후보가 38.6%로 대략 940만 표를 얻었습니다.
네.
반면에 현 이 국회의장으로 이 득표율 1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됐던 이 모하마드 바게리 갈립바프 후보는 한참 처진 13.8% 득표율에 약 330만 표를 얻는데 그쳤습니다.
네. 그 최근에 이란의 상황을 보면요. 총선이든 대선이든 투표율이 상당히 낮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투표율이 어느 정도였나요?
네, 39.9%였습니다. 그러니까 유권자 10명 가운데 대략 4명만 투표에 참여했다는 네, 얘기인데요. 네. 역사상 최저 기록입니다. 지난 2021년에 치러진 대선 투표율이 48.8%였고요. 2022 총선은 40.6%였습니다.
이란에는 이렇게 투표하는 그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 수가 왜 이렇게 적은 건가요?
네, 미국 뉴욕 타임스 신문은 이 낮은 투표율이 이 변화를 요구하는 시위대를 이란 정부가 폭력적으로 탄압하고 또 수십 년에 걸친 경제 제재가 이 국가 경제에 가져온 피해에 이 적절하게 정부가 대응하지 못하며 이 사람들의 구매력이 위축된 것에 대한 이 반감이 커진 이란인들 사이에 광범위한 무관심을 반영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자, 이란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이 보수파 후보들을 지지하라고 촉구를 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투표에서 개혁파 후보가 당선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메네이가 앞서서 선거를 앞두고 연설에서 이 혁명을 지지하지 않는 후보를 지지하지 말라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네.
이거는 이 개혁파인 이 페제시키안 후보를 겨냥한 말이었는데요. 그렇지만 이 1차 투표에서 하메네이의 요구와는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 보수파 유권자들이 이 사회연결망 서비스에서 이 3위를 차지한 이 갈리바프 후보가 사퇴하지 않아서 이 보수파 표가 갈리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이 갈리바프 후보를 비난했습니다.
네, 여기서도 표가 갈리는 부분을 지금 주목하고 있네요. 이 갈리바프 후보가 결선 투표에 진출하지 못함으로써 그러니까 같은 보수파인 잘릴리 후보가 그러면 뭐 유리한 위치에 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까?
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단순 계산으로 하면요, 이 결선 투표에서 이 잘릴리 후보가 이 갈리바프 후보 지지자들의 표를 그대로 가져가면은 과반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군요.
이런 가운데 이 개표 결과가 나온 뒤 갈리바프 후보가 성명을 냈는데요. 이 결선 투표에 나간 이 잘릴리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네.
그는 이 잘릴리 후보가 이 혁명 전선의 후보라면서 이 보수 진영은 개혁파들이 일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시리아와 튀르키예 관계 보겠습니다. 이 두 나라는 10년 넘게 뭐 얼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최근에 해빙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튀르키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튀르키예와 시리아가 이 외교 관계를 복원하는 것을 막을 아무런 장애물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에르도안 대통령의 발언에 앞서서 며칠 전에는 또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네, 이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은 뭐라고 한 겁니까?
네, 양국 간 긴장을 끝내고 이 관계를 정상화할 뜻이 있다라고 시사했는데요.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한테 양국이 외교 관계를 수립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국경을 접하고 있죠. 이 두 나라 사이가 나빠진 게 시리아 내전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시리아에서 지난 2011년에 이 아사드 정권을 축출하려는 반군 세력과 이 정부군 사이에 전투가 벌어지면서 지금까지 내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기간에 튀르키예는 이 시리아 북서쪽에 있는 무장 반군 조직들을 지원해 왔습니다.
네, 자 튀르키예는 그럼 쿠르드족 중심 반군에 대해서는 적대적이지가 않은 건가요?
네, 그 시리아 반군이 실제로 여러 크고 작은 무장 세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네.
이 가운데 쿠르드족을 중심으로 한 시리아 민주군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 튀르키예 정부가 이 쿠르드족 민병대인 인민수비대를 이 테러 조직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또 이 자국과 접경한 시리아 내 이들의 거점을 겨냥한 군사작전을 자주 단행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리아 정부는 튀르키예의 그런 행위가 시리아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해왔죠.
네, 그렇지만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날 기자들한테 튀르키예는 시리아 주권을 존중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서 이 튀르키예가 시리아 내정에 관섭할 목적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의문의 여지가 없다면서 시리아 사람들이 우리 형제라고 말했습니다.
네.
또 과거에 아사드 대통령과 이 가족 만남을 포함해서 여러 번 만났다고 언급하면서 뭐 앞으로 또 그런 일이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시리아하고 튀르키예의 관계가 좀 회복되면 앞으로도 그런 만남이 가능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네요.
맞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과 아사드 대통령이 이 양국 관계가 나빠지기 전인 2008년 이 튀르키예 남부 휴양지에서 가족들과 함께 휴가를 보낸 적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튀르키예는 급격한 경기 침체를 겪고 이 반난민 정서가 높아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튀르키예 정부는 이 시리아 난민 수백만 명을 돌려보내라는 이 나라 안에서의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 속에서 시리아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 두 나라가 관계를 좀 좋게 하려는 그 노력에 러시아도 지금 개입하고 있다고요?
네, 지난해에 이 튀르키예와 이 시리아 외무장관을 이 모스크바로 불러서 회담을 중재한 바 있었습니다.
네.
내전 발발일에 양국 사이 최고위급 접촉이었는데요. 뭐 당시에는 별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시리아 특사죠. 이 알렉산더 라브렌티에프 씨는 지난 26일 시리아 관영 매체인 사나와의 회견에서 지금 상황은 어느 때보다 중재가 성공하기에 적합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협상 진전을 위해 노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잠깐 시리아 북부 지역 볼까요?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거기는?
네, 지난달 28일에 이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이들리브 또 그 주변 지역으로 시위대 수백 명이 집결했습니다.
네.
이들은 시리아 정부 점령지와 튀르키예가 지원하는 이 반군 장악 지역인 이 알레포 사이의 이 주요 통로가 곧 개방될 것이라는 소식에 이건 순교자들 피를 배신하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허무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미국 소식 어떤 겁니까?
네,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대선 후보 사퇴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토론을 준비한 참모들의 실책이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거짓말에 대한 대응이 부족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책사 역할을 해온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가 곧 수감됩니다. 이어서 미국 대법원이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노숙자 단속을 강화하는 등 보수 성향의 판결을 잇따라 내렸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먼저 미국 대통령 선거 관련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 1차 토론이 있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약점인 그 고령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했고 오히려 국정 운영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의구심만 키웠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의 대응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은 현재 당내 동요와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문제라기보다 토론 준비가 미흡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토론 이후 바락 오바마 또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 사퇴론을 불식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려고 했습니다.
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옛 트위터인 X에 나쁜 토론이었지만 이번 선거는 여전히 평생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 싸운 사람과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 사이의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 그 토론이 실패했다고 보는 그 원인은 어떻게 분석하는 겁니까?
네, 플로리다 출신의 민주당 핵심 기부자 중에 한 명인 존 모건 변호사는 소셜미디어 X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의 TV 토론 준비가 과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대통령의 고령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어 타이틀전을 치를 권투 선수를 데리고 와서는 15시간 동안 사우나에 둔 다음에 싸우라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도 비판했습니다.
네. 그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주에 실제로 그 외부 활동 전혀 없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엿새 동안이나 격리돼서 토론 준비를 했다더라고요.
네. 존 모건 변호사는 바이든 대통령의 컨디션이 좋지 않았고 며칠 동안 보좌관에게 이 문제를 거론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를 아프고 지친 모습으로 내보내는 것은 정말 나쁜 결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토론 전에 충분히 쉬도록 했었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참모들의 실수로 실패한 토론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뭐 흠결이나 잘못이 아니라 참모들이 보좌를 좀 잘못했다 그런 건가요?
네, 존 모건 변호사는 후보 교체 논쟁은 전적으로 클라인, 바우어, 던에 관한 것이라며 참모 3명을 직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예.
백악관 선임 고문인 아니타 던, 전 백악관 비서실장인 론 클라인, 그리고 모의 토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역할을 맡았던 바이든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밥 바우어 씨에 대한 비판인 겁니다.
네.
이어 아니타 던 선임 고문과 밥 바우어 변호사가 영원히 해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민주당은 보좌진 교체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진단하는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의 오랜 측근인 제임스 클라이번 하원 의원도 토론 실패 원인은 과도한 준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클라이번 하원 의원은 CNN에 출연해서 좋지 않은 토론이었다, 준비에 과부하가 걸렸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재출마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3년 반 동안 리더 역할을 충분히 해냈기 때문에 앞으로 4년 동안 재임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미래 행동을 예측하는 가장 좋은 지표는 과거 실적이라고도 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주말에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역할론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클라이번 하원 의원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필요시 바이든 대통령의 자리를 물려받느냐는 질문에는 바이든 해리스 정권을 지지한다면서 해리스 부통령은 다음 대선에서 그 자리에 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여전한 걸까요? 상원 의원들 중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는 사람은 없었습니까?
네, 조지아주의 라파엘 원옥 상원 의원은 미국 NBC 방송에 출연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당연히 사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문제는 바이든 대통령이 아니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할 것인지 달렸다고 말했고요. 또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의 토론 준비가 미흡했다는 것보다는 상대 후보인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다고요.
네,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은 민주당의 대응 문제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TV 토론 발언에 대한 팩트체크가 부족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보다 3살 위인 펠로시 전 의장은 MSNBC 방송에 출연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토론을 잘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토론 중에 사실과 다른 거짓말을 했다고 공격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사람을 상대로 능숙하게 토론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어서 누군가가 완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정당한 토론을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거짓말을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어떤 이야기 있습니까?
네, 웨스 무어 메릴랜드 주지사는 바이든 대통령의 81살이라는 숫자는 중요하지만 역사적으로 낮은 실업률도 마찬가지라면서 바이든 대통령을 옹호했습니다. 수년째 미국의 실업률이 4% 이하로 유지되면서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을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물러나지 않을 것이고 물러나서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한편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또 후보직을 사퇴해야 된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밥 우드워드 워싱턴 포스트 부편집장은 지난달 28일 MSNBC에 출연한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CNN이 주관한 TV 토론을 현장에서 지켜봤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모습에 대해 믿을 수 없을 만큼 나쁘고 끔찍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는 단지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에만 정치적 수소폭탄인 것이 아니라고 평가했고요.
네.
우드워드 부편집장은 워터게이트 사건을 보도했던 기자였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또 바이든 대통령의 어린 시절 이웃에 살던 친구이자 오랜 지지자가 또 후보에서 내려와야 된다 이렇게 촉구를 하고 나섰다고요?
네, 시인이자 소설가이자 버몬트주의 미들버리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는 제이 파리니 씨는 토론 다음 날인 지난달 28일 CNN 방송에 출연해서 이제 떠날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모든 게 좋지만 이제 당신도 나처럼 노인이며 우리 몸은 이전처럼 협조적이지 않고 때로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민주당을 위해서 이제 물러나야 한다면서 사기꾼이자 협잡꾼인 트럼프가 또 다른 4년을 집권할 것이라는 위협은 실존적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자, 미국의 유권자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토론 이후에 나온 조사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유권자 70% 이상이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출마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미국 CBS와 유고프가 대선 TV 토론 직후 유권자 1,13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전체 유권자 72%가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해선 안 된다고 응답했고 27%는 출마를 지지했습니다.
네, 그 출마를 반대하는 유권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지적한 건가요? 나이 문제입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해선 안 되는 이유로는 나이 문제가 82%로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네.
대통령직을 수행할 만큼 정신적, 인지적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바이든 대통령을 두고 72% 응답자가 그렇지 않다고 대답을 했고요. 같은 질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긍정 50%, 부정 49%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54%의 지지자가 출마해야 한다고 답했고
네.
46% 지지자가 출마해선 안 된다고 응답했습니다.
예. 바이든 대통령 그 본인의 생각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토론 이후 첫 유세인 28일 노스캐롤라이나 연설에서 예전만큼 말을 매끄럽게 하거나 토론을 잘하진 못하지만 나는 진실을 말하는 법을 알고 있다면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방법과 완수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7일 토론 후 4개 주에서 7개 행사 일정을 소화했는데요. 이후 일요일인 30일 가족들과 캠프 데이비드에서 머물고 1일 백악관으로 복귀합니다.
네. 자, 그나마 이번 토론 시청률이 낮아서 다행이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네, 미국 언론들은 낮은 시청률이 바이든 대통령에겐 그나마 희망적인 소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시청률 데이터를 보면 이번 TV 토론을 시청한 미국인은 4,800만 명 정도였습니다.
네.
이는 2020년 시청자 7,300만 명보다는 훨씬 적은 수치입니다.
아메리카 나우 이번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 소식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책사였죠. 스티브 배넌 씨 곧 수감된다고요?
네,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가 1일 코네티컷 연방교도소에 수감됩니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배넌 씨의 항소를 기각한 결과입니다. 배넌 전 수석 전략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인데요. 2016년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의 주역이라 불리고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을 하게 되면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거론되는 인사입니다.
네, 이 혐의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배넌 씨는 지난 2022년 10월 미국 의회를 모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혐의 사실은 두 가지인데요. 우선 2021년 1월 6일 발생했던 미국 의회 의사당 폭동 사건과 관련해 하원 조사위원회의 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고요. 다른 하나는 2020년 선거에서 패배한 뒤에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된 문서를 제공하기를 거부한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항소를 했는데 받아들여지지가 않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서 항소를 했는데 지난달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공화당 하원 지도부는 1월 6일 하원조사위원회가 부적절하게 구성됐고 배넌 씨가 받은 소환장이 불법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앞서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책사라고 불리던 인사도 비슷한 혐의로 복역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피터 나바로 전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은 의사당 폭동과 관련해 의회 조사를 거부한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뒤 이미 복역을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나바로 전 국장 역시 2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인사로 거론됩니다.
아메리카 나우 끝으로 미국 연방 대법원으로 가겠습니다. 대법원이 최근에 잇따라 보수 성향의 판결을 내렸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볼까요?
네, 미국 연방 대법원은 28일 이른바 쉐브론 존중 법리가 처음으로 제시된 쉐브론 대 천연자원보호협회 판례를 뒤집고 뉴저지와 로드아일랜드 어부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서양에서 청어를 잡는 어부들은 어로 활동을 할 때 내는 어군 모니터 비용이 하루 $700를 넘는다면서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네, 쉐브론 존중 법리라는 게 있네요. 이게 어떤 건가요?
네, 1984년 쉐브론 대 천연자원보호협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나온 건데요.
네.
연방대법원이 정유기업인 쉐브론과 정부기관인 환경보호청의 손을 들어줘서 환경단체인 천연자원보호협회가 패소했던 사건입니다.
네.
간단하게 표현하면 법률이 애매하게 해석될 소지가 있으면 법원이 판단하는 대신 행정기관이 전문가로서 자의적으로 해석해도 된다는 판결입니다. 이 법리를 쉐브론 존중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쉐브론 판결은 행정기관의 권한을 큰 폭으로 보장해준 판결이었고 그동안 보수층과 기업계의 표적이 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판결로 행정기관의 권한이 줄어들 테니까 그래서 보수적인 판결이라고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AP통신은 40년 만에 판례가 뒤집히면서 이번 판결이 광범위하고 잠재적으로 기업 이익에 기여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법체계에 대한 부당한 충격이라고 밝혔고요. 환경단체와 노동조합 등도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대로 작은 정부를 지지하는 보수층과 기업들은 이번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네, 다음 판결 짧게 볼까요? 미국 사회에서 노숙자들이 늘고 있는데 대법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도 보수적인 판결을 내렸군요.
네, 연방대법원은 28일 대피소가 없는 경우에도 자치단체가 밖에서 잠을 자는 노숙자들을 체포하거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네.
6대 3으로 하급심 결정을 뒤집은 건데요. 보수 6대 진보 3, 대법관들 성향에 따라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7월 제9연방항소법원은 오리건주 그랜치패스시의 노숙자 처벌을 금지한 오리건주 지방법원 판결을 유지한 바 있습니다.
네.
당시 항소법원의 판결로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서부 해안주들은 노숙자 단속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허무호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에서 주지사는 대통령처럼 다양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주지사가 하는 역할 가운데 중요한 항목으로 입법 역할을 들 수 있습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주지사의 입법 역할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전미 주지사 협회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주지사가 수행하는 역할 가운데 하나로 입법 역할을 듭니다. 전미 주지사 협회에 따르면 이런 역할의 범주에 주 예산과 지출 승인, 법률 제정, 거부권, 그리고 입법 감독 등이 들어갑니다. 먼저 주지사는 입법부의 검토와 승인을 위해 매년 혹은 2년마다 예산안을 만들어 제출합니다. 특히 많은 주에서 주지사는 이른바 항목 삭감 거부 권한을 행사합니다. 이 권한은 주지사가 전체 예산을 거부하지 않고도 자신이 반대하는 지출 항목을 줄일 수 있도록 합니다.
America's state governors gathered for a weekend in Washington to discuss trade, innovation, infrastructure, and the opioid crisis.
전미 주지사 협회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주지사가 시정 메시지를 통해 자신의 입법 플랫폼을 개괄적으로 설명한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주지사가 그들을 대표해 발의될 특정 입법 제안을 준비합니다. 주 행정부 부서와 기관들은 주지사 승인 아래 입법 계획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주지사는 정당 지도자로서의 본인 역할을 통해 입법 계획에 대한 지지를 독려할 수 있습니다. 또 부서장 직원들과 함께 의원이나 입법관리들 그리고 다른 이해 관계자들과의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입법이 진척되는 데 영향을 미치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든 주지사는 전체 입법안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주지사가 일정 시일 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법안이 정식 법이 됩니다. 일부 적은 수의 주에서는 주지사가 역시 기일 안에 법안에 공식적으로 서명하지 않으면 법안이 폐기됩니다. 또 몇몇 주에서는 주지사가 쓸 수 있는 다른 유형의 거부권으로 법안 가운데 특정 항목을 거부하거나 법안을 수정하는 것도 있습니다. 주의회는 보통 표결에서 3분의 2 찬성으로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를 무효로 할 수도 있습니다. 전미 주지사협회는 입법 감독 항목에서 주지사가 감독 청문회와 여타 입법 활동 중에 자신의 우선순위와 목표, 성과가 정확하게 제시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의회와 상호작용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런 청문회와 입법 활동은 법으로 의무화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행정부가 시행하는 것을 다루고 평가합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주지사의 입법 역할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7월 4일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입니다.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피와 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 중에는 팜플렛이라 불리우는 조그마한 책자로 주춤거리던 독립운동에 열화 같은 에너지를 불어넣은 토마스 페인도 있습니다.
토마스 페인은 1737년 영국 노포크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적 그는 초등학교를 다녔으나 읽기, 쓰기, 기초적인 수학을 할 수 있는 정도였고 그 이상의 정식 교육은 받지 못했습니다. 13살 때는 조끼를 만드는 아버지 밑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후 여러 직업을 전전했지만 자리를 잡지 못하다 세금 징수원이 됐습니다.
수입이 적어 생활에 쪼들리면서도 그는 늘 책과 과학 기재들을 구입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거듭되는 실패를 맛봐야 했습니다. 두 차례의 결혼도 얼마 가지 않아 파탄이 났습니다. 직업도 모두 실패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진짜 희망이 없다고 좌절하고 있을 때 페인은 런던에서 벤자민 프랭클린을 만납니다. 프랭클린은 그의 재능을 발견하고 미국에 와서 살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소개장도 써주었습니다.
페인은 1774년 11월 30일 미국 동부 필라델피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프랭클린 집안의 소개로 펜실베니아 매거진이라는 잡지사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페인은 여기서 가명으로 많은 글을 쓰고 몇 편의 시도 썼습니다. 이때는 아메리카 식민지와 영국의 대립이 극에 달했던 시기였습니다. 페인은 1775년 4월 렉싱턴과 콩코드에서 전투가 벌어진 후 미국은 영국의 세금 제도에 저항하는 데 그치지 말고 아예 독립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토마스 페인의 그런 생각은 유명한 그의 저서 상식론, 즉 Common Sense에 반영됐습니다. 50쪽짜리 작은 책, 팜플렛이라고 불리우는 이 책은 1776년 1월 10일 출판됐습니다. 이 책은 불과 3개월 만에 12만 부, 1년 만에 무려 50만 부나 팔려나갔습니다. 단일 출판물로서는 어떤 것보다 많은 판매 기록이었습니다.
이 책은 아직도 독립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로 우왕좌왕하던 미국인들에게 독립의 당위성을 확실하고 명쾌하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페인은 이 책에서 영국의 군주, 귀족 전제정은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상식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공화제만이 미국이 갈 길이라고 역설했습니다. 또 미국은 영국인의 나라가 아니라 유럽 전체에서 온 이민자들의 나라라는 것, 영국에 복속된 상태에서는 미국이 뛰어난 역량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 독립으로 미국이 누릴 수 있는 각종 이익에 대해 미국인들의 가슴에 와 닿는 말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국가체제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혁명에 의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상식을 읽은 미국인들은 비로소 독립에 대한 모든 의구심이나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독립전쟁에 대한 그의 최대 기여는 미국의 위기, The American Crisis라는 글이었습니다.
이때는 독립군 사령관 조지 워싱턴의 군대가 극도로 사기가 떨어져 있을 때였습니다. 이 글의 서두는 미국 혁명 기간 중 가장 읽는 사람들의 피를 끓게 하는 문장들로 돼 있었습니다.
폭군이란 지옥처럼 정복하기 어렵다. 그러나 우리는 단결해 있다. 투쟁이 어려울수록 승리는 더욱 영광스러운 것이다. 너무 값싸게 얻으면 존귀함도 가벼워진다.
이 글과 함께 뒤은 워싱턴 군대의 트렌튼 전투 승리는 군인들의 사기를 크게 올리는 효과를 냈습니다. 곧 제대를 앞두고 있는 많은 군인들조차도 이 글을 읽고 재복무를 지원하는 현상도 벌어졌습니다.
미국이 정식으로 독립을 선포한 다음 해인 1777년, 대륙회의는 페인을 외교위원회 서기로 임명했습니다.
이때 페인은 미국 군인들이 낮은 보수와 보급품 부족으로 인내가 한계에 도달하고 있는 현실을 너무 여러 차례 목격했습니다. 페인은 자신의 봉급에서 500달러를 떼어내 군인들을 위한 보급품 지원 운동을 벌였습니다. 페인은 또 식민지의 각 주에 나라 전체의 복지를 위해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혁명이 끝나면서 페인은 다시 빈곤에 시달렸습니다. 그의 애국적인 저서들은 그렇게 많이 팔렸지만 금전적 이익을 전혀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책값이 싸야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다는 신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펜실베니아주는 그에게 500파운드를 지원했습니다. 뉴욕주는 농장을 제공했습니다. 시간 여유가 생기자 페인은 발명에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교각이 없는 다리, 연기 안 나는 초등을 연구했습니다.
1787년 4월 페인은 필라델피아 근처에 아치가 하나인 다리를 건설하는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유럽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영국에 가서는 프랑스 문제를 놓고 영국 정치 사상가 에드먼드 버크와 논쟁을 벌였습니다. 보수 진영의 지성인 버크는 혁명을 추진하는 프랑스인들을 비판했습니다. 프랑스 혁명을 지지하는 페인은 인간의 권리 Rights of Man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이 소책자는 나오자마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페인은 군주제 대신 공화제를 강력히 주장하면서 국민의 교육, 빈곤층 구호, 노년층 연금, 실업 구제를 위한 공공사업 등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재원은 누진제 세금으로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는 국가란 사회의 원리에 입각해 행동하는 인민의 결합에 불과하며 전 공동체의 소유물이며 국민의 복지를 위해 수립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의 역할은 사회와 문명이 쉽게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최소한의 일을 맡는 수준이면 충분하고 그 역할조차도 불필요한 상황이 조성된다면 국가를 폐지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집권층에게 페인의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폭탄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정부는 책의 판매를 금지하고 출판업자는 감옥으로 보내졌습니다. 페인은 반역죄로 기소되고 체포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페인은 프랑스로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체포되진 않았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혁명을 지지하는 그에게 명예 시민권을 주었습니다. 페인은 그뿐 아니라 프랑스 국민의회 헌법 제정 의원이 됐습니다.
그러나 페인은 프랑스에서 군주제 폐지를 열렬히 지지했지만 왕당파들에게 테러를 가하는 혁명 세력의 행위에 대해서는 탄식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국왕 루이 16세를 살리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결국 루이 16세는 단두대에서 처형됩니다.
페인은 혁명 세력에 의해 1973년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러나 극단적 혁명 지도자 로베스 피에르가 실각하면서 약 1년 만에 풀려났습니다. 그가 옥중에 있는 동안 종교 문제를 다룬 이성의 시대 1부가 출판됐습니다. 석방된 후에는 곧 제2부가 나왔습니다.
페인은 이신론에 입각해 초월적인 존재를 믿는다는 점은 확실히 하면서도 제도적인 종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신론은 신은 인간을 초월한 존재이며 또 우주의 창조주라고 생각하는 점에서는 일종의 유신론이지만 한편에서는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의 존재나 우주의 법칙을 이성으로 알 수가 있다고 간주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으로 페인은 정교도들로부터 무신론자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페인은 1802년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페인은 나라에 대한 자신의 봉사는 모두 잊혀지고 오직 세상에서 가장 지독한 무신론자로만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페인은 빈곤과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잦은 폭음은 그 같은 고통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페인은 1809년 뉴욕시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뉴욕주가 독립운동에 대한 포상으로 수여했던 뉴 로첼의 농장에 안장됐습니다. 페인이 사망했을 때 일간지 뉴욕 시리즈는 명이 긴 그는 선한 일은 조금 했고 악한 일은 더 많이 한 사람이라고 평하는 부고 기사를 실었습니다. 또 대부분 미국 신문들도 그 기사를 옮겨 실었습니다.
페인에 대한 그러한 인식은 사망 100년이 지나도 계속됐습니다. 그러나 점차 인식은 바뀌었습니다. 1937년 1월 30일 런던의 더 타임즈지는 그를 영국의 볼테르라고 평했습니다. 볼테르는 종교적 광신주의에 맞서 투쟁했던 프랑스 계몽기의 대표적 철학자였습니다.
또 1952년 5월 18일 미국 뉴욕대학은 페인의 반신상을 캠퍼스 내 명예의 전당에 세웠습니다. 나폴레옹도 우주의 모든 도시에 금으로 만든 동상을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미국 혁명의 아버지. 그가 복권되기까지는 참으로 긴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인물 아메리카. 이 시간에는 상식이라는 저서를 발행해 미국 독립운동에 큰 힘을 불어넣은 토마스 페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 않게 조용히 지낸다는 표현 영어로 배워보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John, I haven't seen you around much lately. Is everything okay?
Yes, everything's fine. I'm just keeping a low profile these days.
How come?
Well, I needed to escape from all the social stuff. It's been a bit overwhelming lately. People calling me day and night and sometimes weekends too. I'm just keeping a low profile, so they think I'm on vacation or something. I need some quiet time to get things done.
존이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 않게 조용히 지내고 있다는 표현 이렇게 말했습니다.
I'm just keeping a low profile these days.
나는 최근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 않게 조용히 지내고 있어요.
Keep a low profile.
나서지 않고 조용히 지낸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이
Keep a low profile.
Keep a low profile이라고 말을 하면 조용히 지내고 있으라는 뜻입니다.
Try to keep a low profile.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계시도록 노력하세요.
Keep a low profile.
자,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느린 속도로 들어보겠습니다. I haven't seen you around much lately. Is everything okay?
Yes, everything's fine. I'm just keeping a low profile these days.
How come?
I needed to escape from all the social stuff. It's been a bit overwhelming lately. People calling me day and night, and sometimes weekends, too. I'm just keeping a low profile so they think I'm on vacation or something. I need some quiet time to get things done.
대화 해석해보죠.
Is everything okay?
다 괜찮은 거죠?
Yes, everything's fine.
네, 다 좋아요.
I'm just keeping a low profile these days.
나는 최근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 않게 조용히 지내고 있어요.
How come?
왜요?
Why?
Why? 왜라고 이유를 물을 때
Why?
Why 대신에
How come?
How come은 왜 그런지 상황이 납득이 되지 않을 때 어째서 그런지 물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How come?
I needed to escape from all the social stuff.
나는 모든 사교와 관련된 것들로부터의 탈출이 필요했어요.
It's been a bit overwhelming lately.
최근에 이런 게 너무 벅찼어요.
People calling me day and night, and sometimes weekends too.
사람들이 낮이건 밤이건 전화하고 때로는 주말에도 전화해요.
I'm just keeping a low profile so they think I'm on vacation or something. I'm just keeping a low profile these days.
나는 단지 최근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 않게 조용히 지내고 있어요.
So they think I'm on vacation or something.
그래서 그들이 내가 휴가 중이거나
or something.
뭐 그런 거
or something.
이 or something은
or something like that.
or something like that과 같은 표현이죠. 앞에 말한 것과 비슷한 것, 뭐 그런 것 이런 뜻입니다.
I'm just keeping a low profile so people think I'm on vacation or something.
나는 단지 최근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 않게 조용히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휴가 간 것쯤으로 생각하게끔.
Keep a low profile.
자,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I haven't seen you around much lately. Is everything okay?
Yes, everything's fine. I'm just keeping a low profile these days.
How come?
Well, I needed to escape from all the social stuff. It's been a bit overwhelming lately. People calling me day and night, and sometimes weekends, too. I'm just keeping a low profile, so they think I'm on vacation or something. I need some quiet time to get things done.
비오의 매일 영어는 비오의 매일 영어 플러스로 비오의 코리아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Everyday English,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I'm just keeping a low profile.
나는 단지 최근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 않게 조용히 지내고 있어요.
Keep a low profile.
나서지 않고 조용히 지낸다는 표현 배웠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엘튼 존, 두아 리파가 함께 부른 Cold Heart 전하면서 인사드리죠.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